오늘 느헤미야 맥잡기 여섯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하나님의 백성과 성경책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 맥잡기 강의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인데 지난 5주에 걸쳐서 이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예루살렘을 복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두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 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 백성들의 숙원 사업, 그 숙원 사업은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벽이 무려 한 150년 정도 그냥 완전히 무너진 채 정말 어떤 사람이라도 금방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성벽이 취약한 그런 상태로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저기 침입할지 모르니까.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결국 이제 성벽을 건축을 하고 성벽이 이제 건축이 돼야 도시가 이제 안전 속에 이제 거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백성이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세상 일 또 종교적인 일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부흥할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이 이제 유지가 되고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지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벽 건축을 통해서 예루살렘 도시를 안전하게 지키는 그 일, 그 일을 이제 느헤미야가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6장 이제 15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15절 가서 보니까 엘룰월 25일에 모든 공사가 이제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엘룰월 25일. 엘룰월은 유대인들의 그 달력으로 따지면 6월 15일이에요. 6월 15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유대인들의 달력에다가 세 달 정도를 더하면은 그러면 지금의 달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는 6월 25일, 지금으로는 약 9월 20일경. 근데 얼마 만에 완성이 됐냐? 52일 동안에 완성이 됐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한번 6월, 7월, 8월에 이렇게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6월 말경에 이스라엘 가봤습니다. 무지무지 덥습니다. 보통 40도, 40도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성벽을 짓는 이 기간 52일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더운 때예요. 가장 더운 때. 이때 총력을 다해서 그래서 52일 만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1장부터 이제 6장에 걸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되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또 해야 될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안정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 이 백성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돌아가지 않고 그가 거기 가서 보니까 12년 동안 거기 땅에 남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피폐해서 그냥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이제 성벽이 건축이 됐으니까 도시가 이제 안정이 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메시아를 내는 그런 그 백성으로서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그 백성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이거를 12년 동안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이 뒤에 이제 8장부터 시작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위얼슨 목사님의 이제 성경 강의에 그 노트를 이제 참고를 합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프랑스의 그 낭만파 시인이고 소설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레미제라블 장발장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지은 이런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영국에는 두 개의 중요한 자산이 있다. 그 자산은 책입니다. 하나는 성경, 그 다음에 하나는 셰익스피어의 책. 이 두 가지가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이 프랑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영국을 만든 거는 근본적으로 이제 성경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그 영국 부흥이 시작이 된 게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그러니까 제임스 왕이 이제 즉위하기 바로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 이후로부터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됐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1588년 그 당시 온 세상을 스페인이 장악을 했고, 그래서 스페인에는 무적함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알마다라고 해서 말 그대로 무적함대요. 스페인의 이 함대를 이길 수가 있는 그런 이 함대가 이제 없었어요. 엘리자베스 그 여왕 시대에 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군에 의해서 무참히 이제 패배를 당하고, 그 이후로 정말 보잘것없던 섬나라 영국, 그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이렇게 되면서 약 500년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런 가운데 그냥 완전히 영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영어를 다 미국식 영어를 사실 배우잖아요. 근데 아메리칸이라고 얘기 안 하고 잉글리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메리칸, 미국 사람들의 말이니까 원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은 코리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아메리칸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메리칸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다 뭐라고 불러요? 잉글리시라고 부르죠. 미국 사람들도 잉글리시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국과 미국이라는 이 두 국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일, 하나는 자신의 선민인 유대인을 보호하는 일. 그렇죠. 이게 끝까지 가서 예수님 오실 때 유대인들이 저 땅에 살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 일이 예언적으로 성취가 되려면 유대인들이 남아야 되잖아요. 유대인들.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돈 조금 벌면 가서 다 약탈하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유대인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이게 한 4,500년 지나는 가운데 결국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저 유대인들의 땅이, 결국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저 유대인들의 땅이 그들에게 이제 복원이 돼서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가 그난 2000년 만에 이제 다시 서는 그런 일, 그 일을 누가 해줬냐? 영국과 미국, 앵글로색슨족이 이제 해주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까지는 엘리자베스 여왕 이런 당시까지 사람들이, 평민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없었어요. 영어 성경. 그래서 다 원어로만 성경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로마 가톨릭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그냥 라틴어로 이렇게 뭐 숭얼숭얼 하니 뭐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려 1000년 이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라틴어로 미사 드리는 게 이게 20세기까지도 계속 지속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들어와서 라틴어로 이거 하니 뭘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그 암흑시대, 이걸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앵글로색슨족이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일을 뭐 말 그대로 그냥 스스로 시작을 하고 수많은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 지난 400년 동안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성경이 이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생기면서 앵글로색슨족이 이 세상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성경, 유대인 보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가치들, 이거를 전하는 그와 같은 그 족속이 이제 됐습니다. 영국인들이 미국으로 이제 이주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갔어요. 그 성경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제네바 성경이었어요. 제네바 성경. 근데 이제 제임스가 왕이 되면서 버지니아에 식민지를 개척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임스 성경을 이제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 제네바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제 대체가 되면서 이 미국 땅에서 완전히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미국에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 집에 이승만 대통령이 가서 거하고, 그런 얘기 다 아시죠? 이분 집에, 이 윌슨 대통령의 그 집에. 네, 그래서 이 윌슨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 미국은 성경에서 발견된 의, 영어로 righteousness, 이 의를 구현하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 탄생된 그런 국가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발견된 의가 이게 사회적인 의도 있고, 올바른 거니까 사회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종교적인 것도 있고 문화적인 것도 있고 철학적인 것도 있고, 이런 모든 의의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 우리 인간의 삶에 그 작용하는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범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국가로 하나님이 미국을 이제 탄생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책 하나를 들라. 아니면 영국과 미국을 만든 책 하나를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그리고 이제 취임하면은 반드시 킹제임스 성경에 손을 얹고 그렇죠? 이 성경의 가치에 따라 성경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어느 면에서 유일무이한 그런 국가죠. 이 세계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취임하는 참으로 이와 같은 일들 이게 이제 우리 근현대사 세계사를 이제 보게 되면 앵글로색슨족의 그런 나라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이 지속이 될 때 하나님께서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다 부자 국가야. 캐나다, 영국, 그렇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이런 앵글로색슨족이 들어간 그런 모든 나라가 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근현대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이제 8장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인가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부터 약 4천년 전에 BC 2000년 그쯤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셔서 그래서 이제 선민의 조상이 되게 이제 만드시고 그때부터 한 500년쯤 더 지나서 지금부터 3500년쯤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세요. 그래서 율법을 준 그 이후부터가 엄밀한 의미의 구약 시대예요. 이 신약과 대비가 되는 그런 구약 시대, 올드 테스터먼트 이 피리오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한마디로 책의 백성이에요. 어떤 책이냐? 성경책. 율법 책의 백성이 돼서 지금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그런 국가들이 존재했지만 성경책 하나, 책 하나를 가지고 나라가 서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런 나라군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어떤 책이냐?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책입니다. 자, 이렇게 된 이후에 신약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고 지금 저와 여러분 이제 국가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냐? 책의 사람입니다. book, 영어로 얘기하면 people of the book, 그 책의 사람이에요. 어떤 책이냐? 이 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책. 오늘 그래서 이 책 이야기를 제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린 사람을 믿지 않아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뭘 믿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어요. 왜 그러냐? 성경대로 살면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항상 부흥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앵글로색슨족이 온 세상에 그렇게 많은 민족이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성경대로 믿는 그런 신자들, 바이블 빌리버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국가에 이런 일정 부분을 차지하면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 사회는 반드시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히면 그럼 국가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북한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개인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잃게 됩니다. 지금부터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처음 아이폰이 나온 게 아마 한 7, 8년 아마 된 것 같아요. 7, 8년쯤 됐나? 한 10년쯤 됐나요? 아주 그 10년 전하고 그 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손 안에 그냥 이게 달라붙어 있잖아요. 이게 아침부터 밤 12시 잘 때까지 이게 달라붙어 있어요. 자, 과연 얼마만큼 성경을 읽고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도 듣고 뭐 묵상도 하고 어떻게 하는가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과연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가, 뭐 스마트폰을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일상 삶이 됐기 때문에 다만 그걸 이용해서라도 얼마만큼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또 우리 아이들이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뭐 성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왕이면 하늘나라의 복도 없고 그렇죠? 이왕이면 열심히 살고 해서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그렇죠? 어느 면에서 성공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해야 될 것이 뭐냐? 시편에 나와 있는 것,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52일에 걸쳐서 성벽을 완성했어요. 자, 이제 성벽을 완성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사경회를 연 거예요. 부흥사경회를 연 거예요. 말 그대로 성경책을 펴고 그냥 성경책 자체를 읽고 성경책을 강해를 한 거예요. 근데 누가 했냐? 에스라가 한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부흥사 아니면 최고의 제사장 겸 서기관 이 에스라를 강사로 에스라가 14년 전에 왔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귀환을 해서 어느 토대를 만들었는데 무슨 토대를 만들었냐? 성경의 정경화 작업을 했어요. 성경의 정경화 작업. 그렇죠? 이와 같은 그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막 이렇게 막 여러 곳에 이제 쌓여있고 한 이런 모든 것을 깨끗하게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다 정리를 해서 그래서 한 14년 동안 이미 그런 일들을 했으니까 구약성경 정경화가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에스라 시대에 이제 이루어지게 됐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인데 그 에스라가 그 당시에 느헤미야와 함께 같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불러서 에스라가 이 강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옆에 있는 지금 식으로 얘기한 뭐 부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일일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일 그게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이 한 첫 번째 일이다. 첫 번째 일.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물리적인 안전이 확보가 되니까 이제는 영적인 안전을 확보해야 되겠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으니, 일단 빵 먹는 거, 이거는 이제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이와 같은 양식을 추구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8장에서 13장. 이 느헤미야의 이제 뒷부분은 느헤미야가 직접 에스라와 함께 백성의 영적인 생활을 지도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에는 백성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백성이 9장에 가서 죄들을 고백하게 되고 10장에서 이제 12장에는 성벽을 봉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 있었던 여러 가지 그 패단이 있었어요. 이런 패단을 느헤미야가 이제 고쳐주는 그런 일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벽이 완공이 됐어요. 완공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거를 이 두 명의 지도자가 백성에게 이제 가르쳐 줬다. 그냥 지금 식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지금 서천 캠퍼스를 지었잖아요. 서천 캠퍼스를 지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가 되고 강해가 되고 설교가 되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달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겨야 된다. 그걸 이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교와 설교자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뭐 책이 이제 여러 개가 많은데 제가 이제 가장 감명 깊게 읽고 또 제가 너무나 감명 깊게 읽고 또 우리 신학원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책에 16장인가가 있는데 그 설교와 설교자를 제가 다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튜브에 가셔서 제 이름 정동수 목사 치고 설교와 설교자 이렇게 치면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와 설교자 이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냐. 교회와 목사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 선포가 사람의 변화를 가져와요. 이 말씀의 선포가. 그래서 제자들이든 누구든 나가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물론 저녁 때나 이럴 때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가르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지식을 늘리게 돼요. 근데 그 영혼에 들어가서 정말 심장을 찌르는 이와 같은 그 변화를 갖고 오는 이런 일은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이제 가능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서고 쓰러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대하는 그 백성의 태도에 이제 달려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항상 그걸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왕성한 때가 기독교회가 가장 부흥하는 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포가 부실하면 그러면 기독교회가 멸망하는 말 그대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러한 때다. 요즘 이제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정치 방역이다 뭐다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이제 이렇게 생기면서 교인들도 많이 떠나게 되고 재정도 어렵게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있어요. 자, 이거 이렇게 보면서 또 여기에 또 동조를 해갖고 뭐 제2의 종교개혁 시대가 열려서 꼭 예배당에만 모일 필요가 없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뭐 이재철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등장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거의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아, 지금 지리멸렬한 이런 상태, 아, 이런 상태 지금 놓여 있는데, 뭐 영적으로 우리가 이거 진단을 내리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부실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부실해서 그런 거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일을 하시려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백성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세 가지 반응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 반응. 1절에서 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1절은 그 이해를 하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기고 세 번째 13절에서 18절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여기 위얼스 목사님이 참 뭐라 그럴까 참 멋있게 표현했어요. 인간이든 아니면 뭐 하나님이든 이런 그 인격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 정, 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해하는 거잖아요. 아는 거잖아요. 정이라는 게 감정이 있어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의지가 있어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선포가 되면 그러면 한 인간의 지정의가 변화가 된 그런 일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해해야 돼. 깨닫는 일이 생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 종교 지도자들 왜 너희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냐 왜 그래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가 되고 목사가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강의하고 설명할 때 그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돼야 거기서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쁨이 생기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순종하는 그런 일이 이게 삼박자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그렇게 이제 돼서 인간의 변화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개개인의 변화가 생기면 교회가 변화가 되고 이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면 그럼 말 그대로 국가가 변화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는 그 부분이 1절에서 이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교회나 뭐 목사의 입장에서는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무조건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한다고 해서 그 읽거나 암송한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시간씩 1년 365일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계처럼. 그 읽어 그냥 쭉쭉 읽어 그냥 읽어 나가는데 아무 이해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없으면 무슨 변화가 생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이해하라고 하는 것도 주문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 마음에서 변화를 일으키려면 그러면 그 읽는 사람이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8장에 가서 영어로 다 이제 가서 보면 8장에 understand, 이해라고 하는 게 understand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understand라고 하는 말이 2절에서 3절, 7절에서 8절, 12절에서 13절에서 자그마치 6번 나와요. 우리말로는 이해, understanding을 지각이라고도 표현했고 그 다음에 깨닫는다고도 표현했어요. 이게 참 우리말은 어떨 땐 깨닫는다, 어떨 땐 이해한다, 어떨 땐 지각, 이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말이 그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히브리말 아니면 영어로 보시면 그냥 understand 한다고 하는 게 지금 6번이나 나와요. 이 8장 안에, 8장이 지금 겨우 18절 뿐이 안 되는데 그 18절이라는 지금 가장 중요한 단어로 이해한다고 하는 그런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3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에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라. 책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책인데 율법책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둘둘둘둘 말아놓은 두루마리예요. 엄청나게 큰 규모의 그런 두루마리. 근데 이게 지금 여기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한 권 안에 들어 있지만 모세 오경 하나만 하더라도 이걸 다 손으로 기록을 해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있으면 아마 두루마리가 10개고 20개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오라 그런 거예요, 지금. 책이 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고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이제 첫째 날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가서 보시면 남자들과 여자들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였어요. 사람들 모여라 하고 이제 성경 사경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만 모였냐?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만 모였다는 거. 애기나 이런 거 소용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뭐 12살이고 뭐 몇 살이고 이거 넘어가서 말씀이 이게 선포가 되고 설명이 되면 깨달아 알 수 있는 군중만 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군중만 이제 여기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내용은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씨가 이렇게 뿌려지니까 길가에 뿌려진 거, 그렇죠? 그다음에 돌짝밭에 뿌려진 거, 옥토에 뿌려진 거, 이게 뿌려지는데 옥토에 뿌려진 거는 많은 열매를 내잖아요. 그 열매 내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 13장 23절에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에서도 많은 열매를 내려면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느헤미야 기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각 있는 사람은 일단 모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많이 읽는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야만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을 뭐로 표현했냐.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왔냐? 에스라를 데리고 왔어요. 에스라. 에스라는 이 에스라 7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에스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이스라엘에서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르치려고 자기 마음을 예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자기 자신을 내놓았어요. 뭘 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느라고.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14년 먼저 와서 성경 작업, 정경화 작업하고 백성들이 이제 생활을 지도했습니다. 근데 어디에 모였냐? 물문에 모였다. 여러분, 구도시 그 예루살렘에는 12개의 그런 문이 있었다. 물문은 동쪽에 있는 문이에요. 동쪽. 그 옆에 가면 기혼샘이라고 하는데 그냥 막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 물문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물이 주로 뭐 하는 거냐? 깨끗하게 씻는 거거든요. 씻는 거예요. 영어로 클린징 한다 이렇게 할 때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편 119편 9절에 가서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어떻게 자기 길을 씻냐는 거예요. 씻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서 보면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 이런 거 나올 때 그게 물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물로 씻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그렇게 이제 한다. 그래서 어쨌든 이 어떤 성경의 말씀 씻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나타내 주는 그런 그 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물이 콸콸 쏟아지는 물문 앞에 지금 모여서 뭐 하려고 모인 거야? 깨끗하게 씻으려고 자기 죄도 씻고 그렇죠?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 물문 앞에 지금 모여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에스라가 어떤 일을 했냐. 1절에서 4절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래서 언제 갖고 오냐 하면 7월 1일에 2절에 가서 보니까 7월 1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7월 1일이니까 지금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은 한 9월 25일경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9월 25일. 자, 유대력의 7월에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중요한 것들이. 예, 유대인들의 그 1월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초실절에서 50일 지나면 오순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1월에서 이제 7월로 넘어가면 유대인들에게는 달력이 두 개가 있어요. 민간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 쓰는 세속적인 그런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력으로는 1월이 지금의 4월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신정 구정하듯이 이 이스라엘 사람도 신정 구정이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롭게 만든 이런 그 신정의 그런 개념으로는 7월 1일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7월 1일. 그래서 7월 1일을 뭐로 했냐. 새롭게 이렇게 역사가 시작이 된다. 해가 시작이 된다 해서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뭐 휴거, 뭐 이장님파 여기 이런 사람들이 9월 25일 되면은 휴거 된다 그러고 그게 나팔을 분다. 나팔 보면 공중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온다. 이제 이런 그 틀린 건 아니에요. 어떤 그 상징이. 틀린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는 이런 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날, 무슨 날이에요? 속죄일. 온 백성이 죄 속죄를 받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고 나서 닷새 지나서 15일부터 21일까지 8일 동안, 7일, 8일 이 동안은 장막절을 지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막절을 지킬 때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때예요. 모든 거 다 이제 수확도 하고, 그리고 좀 여유 있게 일주일 동안 말 그대로 축제를 벌이는 이런 때가 이제 장막절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언제 공사가 끝났냐면 6월 25일 날 공사가 끝났습니다. 닷새쯤 지나니까 7월 1일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쯤 해서 이제 한 2주만 지나면 장막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제일 좋은 때가 온 거예요. 성벽도 다 완성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장막절을 지켜야 될 때가 됐어요. 그렇죠. 쉬고 놀고 정말 축제를 벌여야 될 그런 때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의 이런 감정이 고조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겠구나. 52일 만에 이 떼약볕 밑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완성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헌신하는 이와 같은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 사경회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서를 가져왔는데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오경 그 안에 말 그대로 유대교의 기본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시민법도 있고 종교법도 있고 그렇죠.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법도 있고 시민사회 규범 모든 게 다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가서 보면 7일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는데 이걸 설명하는데 모세오경 전체를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 모세오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신명기가 아니겠느냐. 아마 신명기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같이 의논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4절 가서 보니까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이 강단으로 쓰라고 만든 나무 강단에 이제 딱 섰더니 그의 곁으로 오른쪽하고 왼쪽에 사람들이 서는데 몇 명이 서냐? 13명이 섰어요. 13명. 또 7절에도 거기 가서 보면 이 13명 말고 또 추가적으로 13명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서 처음에 13명, 나중에 13명, 또 여러 사람, 레위 사람 하니까 적어도 뭐 50명이나 100명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 에스라 주변에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5절에서 6절 가서 보니까 에스라가 온 백성, 강단 위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온 백성이 이제 있었으므로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편다. 책이 두루마리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두루마리를 둘둘둘둘 된 걸 이제 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연 거예요. 그가 책을 펴니까 백성이 그냥 일어선 거예요. 백성이.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때 그때 일어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침례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목사가 이제 선포하기 전에 그날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 읽는 그 전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으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꼭 그렇게 하라는 건 다만 그런 전통이 이런 데서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고 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될 때 일어섰냐. 에스라가 너무 훌륭해서 일어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서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의 의견을 담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손가락으로 쓰신 거잖아요. 이 십계명을.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이다. 그렇죠?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 말씀이 선포가 이제 될 때 그때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한 권씩 다 가지고 스마트폰에도 이게 다 들어있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일반 백성 가운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서기관이다, 제사장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거기 뭐, 이런 보관 창고나 있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나 성경을 보지. 어느 누가 성경 자체가 이렇게 펴져갖고 그래서 거기서 성경이 낭독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뭐 이렇게 회당이라든지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으니까 일주일에 쉴 때 뭐 그때 한 조각을 읽거나 이런 게 있었어도 이렇게나 커다란 그런 두루마리가 나와갖고 또 이 성경학자인 에스라가 직접 강단을 쓰고 한 50명, 100명의 그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서갖고 이 하나님 말씀을 낭독을 하니까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일어나게 이제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어난 다음에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읽고는 다 앉잖아요. 한 1분 있다가. 여기는 앉은 게 아니에요. 7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이 사람들이 율법을 깨닫게 했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은 자기 자리에 서 있은 거예요. 백성은 자기 자리에 서 있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3절에 물문 앞에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보통 한 8시부터 아니면 7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5시간, 6시간 서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걸 7일 동안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다. 아, 물론 엄청난 이게 뙤약볕이고 하니까 뭐 물도 마시고 좀 뭐 앉기도 하고 뭐 화장실도 다녀오고 그런 일을 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 회중이 거기 서서 지금 예 5시간,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난 다음에 쉬는 시간이 있으면 또 여기 제사장들이 가서 질의응답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그마치 7일 동안을 이와 같은 행사를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거 한 다음에 이제 6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에스라가 주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 찬송을 한 거예요. 찬송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됐잖아요. 이거 거의 불가능하던 그런 일이 완성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찬송을 하니까 백성이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했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을 낭독하든지 이렇게 될 때 그 말씀이 정말 정말 은혜가 되고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화답하는 게 성경적인 거다.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너무 점잖으신 분들이 많아서 거의 아멘이 없는데 뭐 속으로는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그대로 그 예를 따르면은 입 밖으로 아멘, 아멘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외치는 거잖아요. 동의하는 거잖아요.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아마 아멘이 많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실전하실지. 자,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책을 숭배한 게 아니다. 책을 숭배한 게 아니에요. 책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 그분께 경배한 거예요. 현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낭독하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교회가.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코로나19 이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목사 설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10절이든 20절이든 나와서 성경 자체를 처음 이렇게 읽어 나갔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른 거 없고 목사든 뭐든 누구든 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그대로 먹는 걸 배워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한 20절 정도를 나와서 그냥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쭉 읽는 그와 같은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받는 거,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번 성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올 때 그냥 먼지 툭툭 털어갖고 이렇게 오는 분도 있고, 그렇죠? 스마트폰 시대에 폰으로 읽어야 된다, 뭐 읽어도 된다 이제 하니까 아예 성경책 안 갖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은 제가 퇴장을 시키죠. 이건 안 된다. 한 번, 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해서 성경을 안 가지고 온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합당한 태도가 아니잖아요. 뭐 지금까지 제가 퇴장시킨 적은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이 퇴장을 시켰습니다, 제가. 아유, 이건 안 되지. 그렇지 않아? 이거 와갖고 아무것도 안 들고 와서 이것만 들고 있으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 교회가 그걸 조장하잖아요. 또 저기다 스크린을 쏘잖아요. 말 그대로 백성을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쏘면 안 됩니다. 찾아야 말라기도 어디 있는지 알아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역대기 상하도 어디 있는지 알아야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은 아예 교회에다 성경을 두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성경을. 예, 이거 안 되잖아요. 아예 안 가져오는 분도 많이 있고 이거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위열심 목사님이 똑같은 걸 지적을 합니다. 현 시대에 교회 예배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너무 짧다. 그러니까 가서 보면 일주일에 이제 한 번 예배 드리러 와요. 대다수 사람이 한 번 예배 드리러 오는 건데, 뭐 우리 교회 같으면 찬송가 3개 내지 5개 그 정도 하고, 특송이 하나나 2개 있고, 기도가 이제 2번 있고, 그 다음에 광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이제 설교를 제가 50분 정도 합니다. 50분? 제가 학교에서 이제 강의할 때 기본 단위가 50분이에요. 50분을 해야 그날 무슨 주제를 하나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글쎄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20분, 30분에 어떤 주제를 하나 이거 설명하는 거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시간을 예배 시간에 쫓겨갖고 뭐 순서가 엄청 많은데 한 시간에 딱 맞춰야 된다 하면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뿐이 안 되는데 그 20분 동안에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이거 전달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질적으로 아주 훌륭한 뭐 예수님처럼 그런 분이 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대다수 사람들이 어떤 주제를 놓고 뭔가 하나를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려고 할 때는 그래도 4, 50분 시간을 드려야 그게 이제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분 설교하고 이렇게 해갖고 뭘 어떤 거 주제를 성경에 심오한 주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예배 시간이 짧고 근데 현대인들은 그 짧은 걸 가장 좋아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자, 7절에서 이제 8절 가서 보니까 여기 이제 에스라가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없었습니다. 성경책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게 영어로 distinct하게 이제 됐다고 했어요. distinctly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distinct한 거거든요. 이걸 이제 명료하게 이건 무슨 얘기냐 설명을 했다는 거야. 먼저 성경 말씀 자체를 명료하게 낭독을 하고 그리고 강해를 했구나. 근데 어떤 식으로 했냐 백성이 알아듣는 그런 말로. 자,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이 사람들의 그 시대에서는 1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이 1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그 당시에 모세 당시에 쓰던 그 히브리 말이 1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의 말에서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같은 히브리 말인데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명료하게 낭독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는 그런 일이 이제 필요한 거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를 도왔어요. 7절에.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사람들이 명료하게 성경이 낭독이 되고 그리고 명료하게 그 뜻을 이해하게 되니까 변화가 생기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신약시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약시대 약 500년, AD 500년에서 AD 1500년까지는 암흑시대예요. 암흑시대, 천주교 암흑시대. 천주교에서 한 가장 큰 일이 뭐냐? 성경을 금서로 만들어서 어느 누구도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한 위대한 일을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영국에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위클리프에 의해서 1380에서 90년경에 이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킹잼 성경, 이 킹잼 성경의 한 70% 정도의 이거를 만들어준 사람이 틴데일이에요. 그 틴데일. 그 틴데일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천주교의 어떤 위대한 그 박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천주교 박사가 이런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란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읽도록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저 교황뿐이 없습니다. 교황의 법 없이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토론하는 가운데 그런 말을 하니까 틴데일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교황과 그의 모든 법에 도전하고 만약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앞으로 몇 년 내에 쟁기를 끄는 소년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명료하게. 명료하게 하려면 그 당시 모든 성경이 지금 원어로 기록이 돼 있는데 라틴어로 기록이 돼 있고 어떻게 성경을 읽고 구원 받냔 말이에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틴데일이 성경 번역을 시작해서 그와 같은 틀을 가지고 결국 영어 킹잼 성경이 이제 쓰여지게 된 거예요. 이 킹잼 성경 그 역자들이 독자들에게 주는 번역자들이 독자들에게 주는 그런 서문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그 번역자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무기이다. 단순히 하나의 무기가 아니라 영적 싸움에 필요한 모든 무기이다. 여기에는 방어용 무기도 있고 공격용 무기도 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성경은 채소가 아니라 나무이며 매달 새로운 열매를 내는 생명나무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며 그 잎은 약이 된다. 성경은 그저 담아두기만 하는 만나 항아리나 하나의 기름단지가 아니며 한두 기분의 양식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쏟아져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양식이요. 기름단지로 가득한 저장고와 같다. 이로써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이로써 우리의 모든 빚이 탕감이 된다. 성경은 묵은 전통에 맞서는 신선한 음식 저장고요. 해로운 이단을 예방하는 약국이며 반역하는 영들을 다루는데 유용한 법전이요. 천박한 초보 원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영생으로 솟아나는 가장 순수한 샘물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땅이 아닌 하늘이 근원인 책,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저자인 책, 사도들이나 대언자들이 아닌 성령님으로 지혜로 기록된 책,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 기록자들은 모태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며 그 본질은 진실과 경건과 순수와 올곧음이며 그 모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며 그것의 영향은 지각의 빛, 견고한 확신, 죽은 행실로부터의 회개, 생명의 새로움, 거룩함, 화평, 성령님 안에서의 즐거움이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마지막과 보상이 이것이니 곧 성도들과의 교제와 하늘의 본성의 참여함과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상속. 이것이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받는 상속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좋아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성경을 밤낮으로 묵상한 사람은 더더욱 행복하다.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원어가 있으면 아무리 원어가 순수히 보존이 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반 백성이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번역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번역이 뭐예요? 명료하게 뜻을 알려주는 게 번역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번역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건 아주 명문입니다. 이 영어권에서 번역이란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다. 여러분 창문이 저기 가려 있으면 천 커튼으로 가려 있으면 빛이 아무리 비쳐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원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번역이 있으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이란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다. 번역은 껍질을 까서 우리가 열매를 먹도록 해주며 휘장을 젖혀서 우리가 지성소를 들여다보게 해준다. 번역은 야곱이 우물 어귀에서 돌을 굴려내고 물을 길어 그것으로 라반의 양떼들에게 물을 주었던 것처럼 우물의 뚜껑을 열어 우리가 물러나가게. 우물이 그냥 막 물이 솟아오르는데 뚜껑이 있으면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해주는 게 번역이다. 그게 오늘 여기 에스라에 나와 있는, 여기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명확하게 원어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그게 번역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보통 사람들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두레박이나 물기를 그릇이 없이 야곱의 그 깊은 우물 곁에 서 있는 아이들과 같고 그냥 막 물이 솟아오르는 두레박이 있어야 이걸 길어서 먹을 거 아닙니까? 그 번역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언급된 사람, 즉 봉인된 책을 넘겨받아 읽을 것을 요구받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봉인이 돼 있으니 읽으라고 하는데 봉인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읽냐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이게 번역 작업이다. 참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만들어준 이런 일이다. 이런 일을 통해서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지난 400년 동안 온 세상에 모든 신학, 교회, 교리 이런 것들을 세우는 그런 일이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9절에서 11절, 12절에 가서 보니까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게 낭독이 되고 설명이 되고 설교가 되고 강해가 되니까 이번 어떻게 돼요? 감동이 생긴 거예요. 감동이. 그 울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는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죄를 깨닫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여러분 이 당시가 이제 7월인데 조금 있으면 속죄일이 되고 그러면 온 백성의 죄가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완전히 없어져 사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예. 자, 이제 이런 시점에 백성이 막 우니까 누가 이제 나타나냐? 디르사다인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날은 주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고 슬피 울지 말아라. 이 사람들이 진짜 슬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무 감동이 되니까 그냥 울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울지 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너무 귀한 말씀 10절에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이게 여기 영어는 그냥 Joy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그냥 주의 기쁨이 주님에게서 나오는 기쁨이 너의 힘이다.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온 거야? 말씀에서 나온 거잖아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날 뭐 꽝꽝대고 뭐 한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명료하게 설명한 거 외에는 없는데 너무나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냥 감동이 솟아오르니까 그냥 거기 있는 온 백성이 엉엉하고 이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고 먹을 거 가지고 와서 다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아주 기쁨의 날로 삼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말씀을 이제 읽을 때 명료하게 읽는다는 것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명료하게 읽는다는 말 그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 읽는 거예요. 이거 읽는 거예요. 근데 요 근래 제가 어떤 사람들 많이 보냐, 글자하고 글자 사이에 뭐가 있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줄하고 줄 사이에 뭐가 있나, 200년이 들었냐 1000년이 들었냐 무슨 갭이 들었다 그러고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주신 의미가 뭐냐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글자와 글자 사이, 줄과 줄 사이, 절과 절 사이를 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되니까 차원이 다른 쪽으로 갔다가 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거 잘못된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읽으면 안 된다. 성경 이야기하는 묵상한다고 하는 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거지 묵상한다고 하면서 말 그대로 요새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다 혼줄 빼놓고 그리고 그냥 피동 상태가 된 상태에서 마귀가 쑥 들어오도록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관상기도 이런 거 많더라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다. 유진 피터슨이, C.S. 루이스니, 예, 그다음에 마담 규용이니, 우리나라에서는 이여령 씨 같이 이야기하는 그거 유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이상한 거 얘기하는 거 인문학 접목해갖고 인문학 속에 무슨 하나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이런 데로 빠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뭐 심리학, 인문학 뭐 등등 해갖고 이쪽으로 말씀을 끌고 가서 그러고서 여기서 해석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여기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귀중한 게 있으면은 숨길 데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은행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금고 같은 거 사다 놓을 수도 없으니까 옛날에는 항아리에다가 금덩어리 같은 걸 해갖고 땅속에다 묻어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쟁기질을 하다가 보니까 그게 튀어나오면은 그냥 금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읽을 때 이 안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것 같은 금덩어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 기쁨이 이제 생기는 거다. 제가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클라렌스 라킨 그 목사님의 여러 책들을 읽었어요. 정말 그 성경의 모든 교리들을 조목조목 분석을 해갖고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도를 해갖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얼마나 정말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책이 지금 번역이 된 게 성경 바로보기. keepbible.com에 들어가셔서 성경 바로보기 하면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 이후에 미국의 칙 출판사 영어로 칙.com, chick.com 가면 정말 좋은 그런 책들, 만화 코믹 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참 기쁘게 그렇게 이제 읽었어요. 사람의 글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코필드 주석 성경 얼마나 감사하게 읽었는지 몰라요. 스코필드 주석 성경, 락신 이런 책들 가서 뭐 재창조를 주장해요. 저는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고 믿어요. 근데 그런 거 몇 가지를 빼고는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런 기쁨 속에 그렇게 살았던 그와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다 그 망아리였어요. 그 위에 러크만도 알게 되고 위얼스비도 알게 되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알게 되고 파이퍼도 알게 되고 메가더 김남준 등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망아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다 옳다는 얘기 아닙니다. 다 옳지 않아요. 예, 저하고 믿는 바가 많은 면에서 다른 것도 있지만 내가 도저히 딴 데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그 망아리들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많이 발견하고 발견해서 어떻게 기쁨이 넘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강해가 되고 해석이 되면 기쁨이 생겨나는 걸 저 자신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신학원 공부하시는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얼마 전에 제가 성막 강의를 끝났습니다. 그냥 얼굴이 막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막이라고 하는 거 그 안에 있는 뭐 명절이니 절기니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이게 이렇게 귀한 말씀인지 내가 처음 알았다.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거 성경 말씀을 들으면은 그래서 이런 것이 어쨌든 한 2천 개 정도 지금 설교가 되고 뭐 강의가 되고 이게 지금 노트와 함께 지금 다 올라와 있고 우리 사랑 침례교회 사이트에 다 있고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좀 보시고. 저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고 삶에 적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8장 13절에서 18절에는 뭐가 생기냐 순종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순종 어떤 거 성경을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레위기 신명기 가서 읽어보니까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초막절,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 40년 동안 유랑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 가지들 이런 거 갖다 놓고 대충 꾸며놓고 이렇게 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라고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 이 장막절에는 가지들 다 가져다가 자기 지붕에다 집을 짓든지 집 앞에다 짓든지 요만하게 지금 시기로 하면 조그만 텐트 한 평 두 평짜리 짓고는 그 안에 쑥 들어가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거를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모두가 다 흩어져 갖고 그리고 어떻게 이 가지들을 주워다가 자기 집 앞에 자기 지붕에 물문거리 앞에 다 이렇게 해서 초막을 세워놓고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 말씀을 이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이 생기죠. 그렇죠. 기쁨이 생기는 게 울음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이게 되고 나니까 성경 말씀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니까 초막절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예, 장막절 일주일 내내 말씀을 선포했어요. 말씀 선포, 교제, 금식, 이런 것들이 이제 백성에게 많은 힘을 이제 주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모이게 되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모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가족이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부모가 같이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안정과 함께 영적인 안정,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거를 느헤미야가 보여줬고,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아이들 손을 잡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 이거를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작정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게, 이해하는 게 있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순종해야 돼. 이게 지정의가 이렇게 연합이 될 때 나타나는 그런 징조다. 특별히 교회는 말씀 부흥에 힘을 써야 돼요. 오순절 은사운동, 뭐 성령 체험한다고 뒤로 쓰러지고 자빠지고, 예, 뭐 입신한다 그러고, 뭐 방언한다 그러고, 천국 갔다 왔다 지옥 체험, 이거 하면 그냥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 여기에 하나님 말씀 없습니다, 하나도. 이런 데 몰리면은 그러면 개인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국가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뭐 심리학, 인문학, 영성훈련 이런 데에서 거기로 가서 빠지면은, 예, 그러면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돼야 되냐, 오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게 선포가 돼야, 그래야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생긴다. 이 대한민국 땅에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게 강력하게 선포되는 일, 이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여기 느헤미야하고 백성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아름다운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사는 모든 국민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게 낭독이 되고 명료하게 강해가 될 때, 선포가 될 때 백성들 가운데 정말 울음으로 표현이 되는 기쁨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이 나타났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사랑침례교회를 비롯해서 이와 같은 순서대로 지정의가 변화가 돼서 정말 전 인격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나라에서 부흥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있으면 국가가 부흥을 하고 교회가 부흥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쇠락하고 선포하는 것이 게을러지고 선포하는 일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될 때 국가가 망하고 사회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배우고 있사오니,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게 될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정말 멸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가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많은 좋은 목사님들 주셨사오니 아버지 강력하게 침례자 요한처럼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흥의 불길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간절하게 부흥을 소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이 땅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좋은 말씀의 부흥사들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명료하게 선포가 될 때 백성 가운데 명료하게 깨닫는 일이 생기고 마음에 감동을 받는 일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아름다운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최근에 지난 한 500년 동안 인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일반 백성에게 그것을 전해주려고 노력했던 앵글로색슨족, 영국,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미국이 탄생했다고 하는 그런 말처럼 올바른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흥황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야만 그 일이 가능하오니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나라 말로 마제스티판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걸 우리가 제대로 좀 잘 번역해서 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이 일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읽을 때 말씀이 명료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그런 성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문법에 맞고 읽기에 좋고 정말 술술 읽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이 조만간 완료가 되고 이제 인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이 널리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앱을 통해서 또 PDF 파일을 통해서 낭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명료하게 한국말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사람 불러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는 말씀 선포자들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잘 훈련을 받고 곳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도 이 사회를 이끌고 또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좋은 아이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교회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사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병 때문에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사오니 약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처방이 제대로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당 증축도 하려고 다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증축하는 일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